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일단 떠나는 수밖에. 김남희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사티 마을은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알마티에서 사티로 오는 도로가 좋아져 6시간씩 걸리던 길이 4시간이 채 안 걸렸다. 도로가 깔리면 한 마을의 삶은 확연히 달라진다. 도로를 따라 온갖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 거친 파고를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마을에는 없던 빈부차도 커진다. 우리가 그랬듯 그들 또한 편리함을 선택함으로써 지구상 다른 이들과 똑같은 욕망을 갖게 됨으로써 그들이 지녔던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상실을 나는 안타까워하며 지켜보겠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온전히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겨우 며칠 머물다가 모든 편리함을 다 갖춘 도시의 삶으로 되돌아갈 내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으니. 그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다녀감으로써 이들 삶에 끼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이다. 자나라의 딸 아이샤에게 나는 그런 영향을 끼치고 말았다. 9살인 아이샤는 엄마를 도와 늘 식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만두를 빚는 아이였다. 이 마을 아이들에게 일상의 자질구레한 노동은 예사로운 일이다. 자나라의 집에 도착한 첫날. 방 침대 위에 책과 함께 올려놓은 연필을 잃어버렸다. 책을 읽을 때면 연필로 밑줄을 긋거나 감상을 적는 습관 때문에 연필은 내 여행의 필수품이었다. 한자루밖에 안 가져온 데다가 연필 끝에는 아끼는 가죽 커버가 씌워 있었다. 온 방안을 뒤졌지만 연필은 없었다. 자나라와 아이샤에게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며 혹시 연필을 보지 못했냐고 물어봤지만 고개만 저었다. 길이 잘 들어 반짝반짝 빛나던 가죽 커버가 자꾸 눈에 아른거렸다. 고작 연필 한 자루를 포기하지 못하는 내가 우습기도 했다. 사흘째 날, 아이샤를 불러 다시 구글 번역기를 돌렸다. 나한테 무척 소중한 연필인데 방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고 찾는 걸 도와달라고. 함께 침대를 뒤집어가며 랜턴으로 구석구석 훑었다. 여전히 연필은 없었다.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 후 부엌에서 차를 우렸다. 방으로 돌아가니 침대 위에 가죽 커버를 씌운 연필이 놓여 있었다. 나는 거실에 있던 아이샤에게 웃으며 연필을 보여줬다. 아이샤, 라흐멧. 고마워, 라고 말하며. 아마도 아이샤는 그 가죽 커버를 씌운 연필이 신기했을 터였다. 이곳에서는 본 적 없는 것, 주변에 누구도 가진 적이 없는 것. 그런 것을 아이샤는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통해 끝없이 보게 될 터였다. 그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도 더불어 자라날 터였다. 더 나아가 아무렇지 않았던 자신의 일상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도 찾아올 것이다. 세상의 전부였던 이 마을과 집이 더없이 답답하고 촌스럽게 여겨지는 날조차 찾아올지 모른다. 아이샤에게 내가 이런 여행을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들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다. 고작 사나흘을 머물다 가면서 아이샤에게 견물생심을 일으킨 외지인. 좋은 등산화와 등산복을 입고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와 아이폰을 든 관광객. 아이샤와 그녀의 친구 노라이는 내 아이폰을 들여다보며 최신형인지 묻기도 했다. 그게 나라는 존재였다. 사티 마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냐고, 너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될지 아느냐고,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나는 아이샤에게 말할 수 없었다. 소중한 것이라는 내 말에 다시 연필을 돌려준 저 순진함은 나 같은 이가 한 명씩 찾아올 때마다 조금씩 더 희미해질 것이기에. 사흘밤을 머물렀을 뿐이지만 나는 사티 마을과 자나라의 집을 사랑했다.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굴뚝으로 솟아오르던 키 낮은 단층집들이, 나무를 그대로 켜서 세운 울타리 너머의 지붕보다 더 높이 쌓인 건초더미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마을 남자들의 사내다움이, 남자들보다 몇 배는 더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들의 강인함이, 메마른 대지에서 쉼없이 풀을 뜯던 말과 양떼와 소들이, 고개를 들면 보이는 설산과 성벽처럼 마을을 두른 민둥산이, 밤이면 불빛 없는 마을을 밝히던 밤하늘의 무성한 별들이, 너무 투명하고 깨끗해 내 몸에 고스란히 채워넣고 싶었던 공기가, 푸른 바닷물 한 바가지를 그대로 쏟아부은 것 같은 하늘의 색이, 시냇가에 서서 노랗게 물들어가던 자작나무들이, 찾는 이 없이도 바라보는 이 없이도 저 홀로 아름다운 마을의 모든 것들이 나는 좋았다. 나는 이제 다시 도시로 돌아가지만 이들의 삶은 이곳에서 그대로 계속될 것이다. 내가 남기고 가는 흔적과 함께. 그날따라 그 사실이 마음에 사무쳤다.
오디오북.
아름다운 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루마니아. 10월의 브렙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전이었다. 노랗게 물든 은사시 나무 아래 갓 베어낸 건초더미가 높이 쌓여가고 공기 중에는 신선한 풀향기가 떠돌았다. 저녁밥을 짓기 위해 지핀 난로의 연기가 선녘 하늘로 번져가는 시간이 되면 들판은 고요한 분주함으로 술렁였다. 해가 이오는 시간에 들판에 서서 귀를 모으면 온갖 소리의 향연이었다. 풀을 뜯는 소들의 원앙소리, 건초를 가득 싣고 가는 마차의 말발굽 소리, 염소의 귀갓길을 재촉하는 소년의 아직 여린 목소리, 긴 가래로 건초를 긁어 모으는 소리, 집으로 돌아가는 트랙터의 털털거리는 소리. 양들을 쫓는 개들의 콩콩 짖는 소리. 저무는 비달에 들녘에서 일하는 사람의 등에는 어떤 신성함이 깃들어 있었다. 소년이, 여인이, 나이 든 남자가 건초를 쌓아 올릴 때면 나는 그들을 대신해 두 손을 모으고 싶어졌다. 자꾸자꾸 높아지는 건초더미에 기댄 사람과 짐승의 겨울이 부디 따스하기를 빌고 싶었다. 가을의 대지에게,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무릎 꿇고 싶었다. 헛된 욕심도 없이 그저 몸을 써서 일하며 살아온 이들을 위해 이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지 못하고 서둘러 떠난 모든 생명을 위해 두 손을 모으고 싶었다. 가을날 루마니아 북부의 마을을 지나가는 여행자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10월에 이곳을 지난다는 건 영혼 깊이 각인될 풍경 안에 잠시 머무는 일이기에. 눈앞의 풍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나는 종종 조급한 마음이 되고는 했다.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잃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염없이 바라보고는 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들녘에서 겨울을 준비하며 일하던 이들은 일요일이 되면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교회로 향했다. 무릎까지 오는 꽃무늬 치마에 자수를 놓은 조끼를 입은 여자와 깨끗한 셔츠 위에 양털 잠바를 입은 남자가 손을 잡고 걸어갔다. 바람이 쌀쌀한 날에도 그들은 교회 마당에 선 채로 두 시간의 예배를 드렸다. 시린 하늘로 번져가는 고운 목소리에 신을 찬양하는 마음이 실렸다. 그 모든 풍경이 낯설고 아름다웠다. 풍경보다 더 경이로운 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루마니아의 북부 마라무레슈로 올라오니 사람들의 다정함이 더 깊어졌다. 한 번의 여행을 마친 후에 한 사람이 남는 여행이 내게는 늘 최고의 여행이었다. 오래 이어가고픈 인연 안드레아를 만난 곳도 그곳이었다. 넓은 정원 주변으로 몇 채의 목조주택이 자리한 숙소에서 안드레아는 맞은편 집에 든 손님이었다. 그녀는 UN 소속 엔지니어로 우크라이나에서 일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묻는 내게 그녀가 심각한 얼굴로 답했다. 안 좋아.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중이고. 우리만 해도 지난주에 세 번이나 지하 벙커로 피신해야 했어. 그래도 어떻게든 삶은 이어지고 있어. 그녀가 우크라이나에서 들고 온 양귀비 씨가 뿌려진 케이크와 자작나무 수액, 우크라이나 와인이 그날 우리의 아침 식사가 되었다. 안드레아는 사촌 일디와 함께 우리 숙소의 주인 다니엘이 주최하는 도예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머물고 있었다. 집주인 부부는 도예가 다니엘과 아내 다니엘라. 다니엘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화가이고 다니엘은 루마니아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도예가여서 이 지역 예술가들과 친밀했다. 덕분에 다니엘이 여는 도예 수업은 동네의 솜씨 좋은 할머니와 함께하는 빵 만들기, 동네 가수와 함께하는 미니 콘서트, 동네 산악인과 함께하는 버섯 찾기 트레킹 등 재미난 활동이 더해진다. 안드레아 덕분에 우리도 다니엘라, 다니엘과 점심을 같이 하고 그들이 복원한 옛 목조주택을 둘러봤다. 산에 둘러싸인 루마니아 북부는 흥미로운 문화가 가득했다. 하루는 안드레아가 양털 재킷을 주문하러 가자며 나섰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 시간 남짓 달려간 집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우리를 맞았다. 이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양을 친다. 해마다 양털을 깎고 남은 털은 동네에 배짜는 할머니들 차지. 공짜로 양털을 얻어오면 그걸로 실을 잡고 그 실로 담요나 카펫, 옷을 짠다. 보통 자신이 쓸 용도로 짜지만 때로는 주변에 팔기도 한다. 수백 년 이어온 방식 그대로 양털 잠바를 짜는 모습도 놀라웠지만 그 집의 보물은 따로 있었다. 거실 구석에 아무렇게나 놓인 세 개의 커다란 나무함이었다. 200년 가까이 된 나무 상자 안에는 이 할머니의 할머니가 결혼 전에 손수 만든 수예품과 옷가지들. 또 다른 나무함에는 할머니의 어머니가 만든 혼수품이. 당연히 마지막 나무함에는 할머니 당신이 만든 것들이 들어있었다. 직접 직조한 리넨이나 울 소재의 천 위에 꽃과 새와 나무를 한땀 한땀 수놓았다. 테이블보부터 냅킨이며 블라우스와 스커트, 침구류까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만든 일을 상상하게 만드는 물건들이었다. 별것도 아닌 농담에 팝콘처럼 터지는 웃음소리와 함께 바늘을 제게 놀렸을 그녀들. 혹은 긴 겨울밤 홀로 잠들지 못하고 어두운 불빛의 의지에 술을 놓았을 그녀가 떠올랐다. 머지않아 사라질 삶의 방식이 오롯이 담겨있는 그 오래된 물건들은 물질이 아니라 어떤 정신이었다. 전날 만 80세가 되었다는 할머니의 생일 케이크를 나눠먹고 돌아오는 길에 호기심을 감추지 못한 내가 안드레아에게 물었다. 하나 짜는데 보름 걸리는 그 양털 잠바 도대체 가격이 얼마야? 나도 몰라. 안 물어보고 주문했어. 할머니가 적절한 가격을 부르실 거라고 믿어. 그녀의 말대로 할머니가 욕심을 부릴 것 같지는 않았다. 자본주의에 찌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들이었다. 마라무레슈의 유산 중에는 오래된 목조 교회가 있다. 1717년 타타르의 침입 이후 지어진 교회들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석조교회 건축을 금지한 탓에 참나무로 지어졌다. 300개가 넘는 목조교회가 세워졌지만 이제는 100여 개만 남았고 그중 8개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 힘든 교회들을 안드레아의 차를 타고 다니며 편하게 둘러봤다. 안드레아와 헤어질 때 그녀에게 말했다. 어떻게 고마움을 표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 덕에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어. 그녀가 쿨하게 답했다. 나도 늘 혼자 여행을 다녀서 잘 알아. 이건 다 네 카르마 덕분에 일어나는 일이고 너는 또 누군가에게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되돌려줄 거라는 걸. 마라무레슈에서 동쪽으로 더 가면 몰도비아. 이번에는 오래된 프레스코화가 남아있는 교회를 찾아 떠났다. 단순하고 소박한 프레스코화도 매력적이었지만 역시나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더 마음을 끌었다. 안젤리카와 시미오는 양을 치고 소를 키우며 농가 민박을 운영하는 부부였다. 부부의 집에는 넓은 초지와 사과나무가 가득한 정원이 딸려 있었다. 13마리 돼지, 4마리의 양, 소 3마리, 양치기개 1마리, 길고양이 9마리가 식구였다. 이 집 소들의 이름은 꽃을 뜻하는 플로리카와 작은 별을 뜻하는 스텔루타. 송아지 한 마리도 있는데 암소가 아니라서 내년 1월쯤이면 이 집을 떠날 운명.